신명기 1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그때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 쌍방간의 공정이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내가 너희의 행할 모든 일을 그때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들을 귀가 없이 들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에 이 시간 성령 안에서 깨우쳐주시는 학자의 귀를 구하고 또한 주의 말씀에 아무런 감동 없이 무관하게 주의 말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기에 오늘도 부드러운 마음을 주께 의탁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성령의 조명하심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셔서 주께서 이 말씀을 최초 기록하여 또한 들려주실 때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저희 모두로 밝히 알게 해주셔서 이 말씀 안에서 하나 되어지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문제 해결책이 제시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저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죄성을 가진 인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시시비비를 가려야 되는 재판은 필수적인 일입니다. 서로 내가 옳다, 네가 옳다라고 하면서 다투는 형제 간의 다툼이나 혹은 학교 교실에서 일하는 아이들 간의 다툼 혹은 부처 간의 갈등이나 분쟁이 굳이 재판이라고 하는 형식을 따라서 문제가 해결될 이유는 없겠지만 사안이 심각한 문제든지 혹시 그 사안이 심각하지 않은 문제랄지라도 갈등과 분쟁이 지속될 경우에는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관계는 물론이거니와 요 근래 이슈화되고 있는 미국의 애플사와 삼성과의 기업과의 이해관계 문제도 결국은 최종 법정에서 재판관이 내리는 그 결정에 따라서 이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이제 최종 판결이 내려지게 되면 더 이상 왈가왈부할 필요도 없고 또 그렇게 해도 소용이 없지요.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 사회에서 시시비비를 가려서 문제를 해결하는 이 재판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재판을 실행할 때 제일 중요한 사안은 무엇인가 하면 다름 아니라 그 사건이 일어난 배경과 의도, 목적 등등 해서 그 사건의 실체적인 진실을 파악하는 일입니다. 누가 옳은지 누가 그런지 누가 가해자이고 누가 피해자인지 누가 많은 손해를 끼치고 누가 적게 손해를 끼쳤는지 등등의 문제를 우선 판단해야 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물질적 보상, 정신적 피해 등등을 어떻게 보상해야 될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는 이 사건의 실체적인 진실이 파악되는 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렙산으로 부르셔서 거의 1년 가까이 그 호렙산 밑에 머물게 하시면서 그들에게 율법도 주시고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 그리고 조장, 행정재판관들 등등들을 세우도록 하셨는데 이 모든 의도가 무엇인가 다름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인간 사회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모든 갈등과 분쟁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런 문제는 우리 안에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먼저 형이 와가지고 동생이 잘못했다 그러고 또 동생이 와가지고 형아가 먼저 이랬다 그러고 이런 사소한 일로부터 시작해서 삶을 살아가다 보면 무슨 재산 문제 또 법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들 많은 문제를 일어나서 결국 이 모든 문제들을 법정에서 해결해야만 되는 상황으로 치닫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미 장정만 6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분쟁과 다툼과 어려움들이 있었겠습니까? 이런 문제들은 결국은 이런 재판 절차를 따라서 해결될 수밖에 없었지요. 특별히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재판 절차는 보편적인 세상 나라에서 행하는 그런 재판 절차와는 다른 성격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시시비비를 가리는 차원을 넘어서는 성격을 가지고 있지요. 재판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수단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치리가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하기 위한 수단과 통로라고 볼 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의 실제적 도구요 장치라고 볼 때 이 재판의 문제는 단순한 보편적인 나라에서 행해지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실제적 통치와 다스림이 각 개인에게, 각 가정에게 임하느냐, 임하지 않느냐 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였고 이런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 이 재판 제도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잘 알았던 모세가 오늘 본문 17절에서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보편적 사회에서 인간들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합리적인 수단으로 고안해낸 어떤 무엇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제도를 주셔서 하나님이 모든 재판의 주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따라서 재판이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 인정한다면 인간의 상식이나 보편적 관례를 따라서 문제를 해결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주신 법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입장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법, 율법에 의해서 어떤 문제를 판단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신종 기계를 살 때 메뉴얼을 보고 그 메뉴얼을 보고 기계를 작동하는 것처럼 법전을 딱 펼쳐보고 그 다음에 그 법전에 나오는 그 내용을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 그런 단순한 일이 아니죠. 사람과의 문제, 그 다음에 동일한 사건이지만 그 형편과 처지가 얼마나 다양하고 복잡한지 이 올바른 법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지혜와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다른 무엇보다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하나님께 구했고 하나님께서 이를 가상에 이어서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솔로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지식, 이것들을 갖지 아니하고서는 재판을 제대로 진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솔로몬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이 모든 문제들을 잘 판단할 수 있습니까? 제일 첫 번째는 쌍방간의 이야기를 먼저 듣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부터 소문을 듣든지 아니면 불편한 상황에 대해서 이런저런 어려움을 호소를 하는 이야기를 듣든지 아니면 송사를 듣든지 할 때 제일 먼저 주의해야 할 사항은 말이나 소문을 듣고 먼저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말을 전해줄 때 객관적으로 전해줘야 되고 또 어떤 상황과 형편을 보고 그 상황을 객관적으로 전해줘야 되는데 인간이라는 존재는 죄성을 가지고 있어서 축소 내지 과장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잘하면 정말 잘한다 이렇게 좀 과장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을 좀 못하면 완전히 엉망이더라 사실은 그냥 좀 못하는 종교인데 그냥 완전히 싸잡아서 그냥 엉망진창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 안에는 어떤 사건, 어떤 사실, 어떤 말을 이렇게 축소하거나 과장하는 버릇이 있고, 특별히 개인적 감정이 개입되었을 경우에는 그 억양을 잘못 전달해도 뉘앙스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전해주는 말이나 그 다음에 소문이나 이런 것들을 듣고 어떤 사실을 지레짐작하고, 아 이게 이렇구나 라고 판단을 내리는 이런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월요일날 공부 모임에 오는 한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 목사님이 다른 목사님이 오라 그래서 왔는데 처음부터 이 뒤에 온 목사님은 자신에게 이 공부 모임에 나오라고 하는 목사님에 대해서 아주 안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노회에 이제 딱 들어갔는데 그 노회 목사님들이 다 그 목사님을 바라보며 손가락질하면서, 야, 저 사람 교회 말아먹은 사람, 전임 목사님을 푸대접한 사람, 뭐 등등의 이야기를 한껏 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한 몇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분하고 교제를 하면서 말투나 행동이나 이렇게 보니까 전혀 그럴 사람 같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교제를 하면서 나중에는 그 모든 사실들이 다 왜곡해서 이해했던 그런 내용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자리에서 죄송합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모습을 제가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판단도 그러한데 재판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재판장은 고소한 사람이나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의 사정을 잘 들어야 됩니다. 상담도 마찬가지죠. 상담의 ABC 중에 A가 뭡니까? 내담자의 말을 귀 기울여서 잘 드러난 것입니다. 그의 눈빛, 태도, 땀을 훔치는 모습, 그가 앉아있는 모습, 이런 모든 상황들, 침을 삼키는지 모든 것들을 잘 지켜보고 있으면 그가 정말 사실을 말하고 있는지 아니면 약간 왜곡해서 말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면 대충은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잘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너무 앞서다 보니까 상대의 말을 듣지 않고 결론부터 내려놓고 어떤 일에 접근하는 이런 태도는 옳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에, 모든 사실을 다 아는 존재가 아니기에 항상 어떤 이야기를 먼저 충분히 듣고자 하는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을 시작할 때 선입견을 가지고 이미 결론부터 내리는 태도도 잘못되는 것이죠. 우리 법정 용어 중에 피의자라는 용어가 있죠. 피의자라는 말은 어떤 혐의는 있는데 아직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상태에 있는 사람을 피의자라 그럽니다. 그때는 죄수복을 입히지 않아요. 아직까지 그 사람이 재판에 진행 중이고 계류 중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를 범죄자로 다루지는 않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살펴볼 때도 어떤 사건의 전말이 드러나기 전까지 어떤 내용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고 그 사람을 싸잡아 비판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죄가 없다든지 이런 나름대로 결론을 내린 것은 결코 지혜롭지 못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재판을 진행할 때나 혹은 어떤 분쟁 사건에 대해서 개입이 될 때 한 사람의 말만 듣고 판단을 내려서는 안 돼요. 잠언 기자는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지만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힌다 그랬습니다. 원고의 말은 피고가 와봐야 알아요. 항상 원고의 말만 들어서는 안 됩니다. 저도 예전에 이전 교회에서 시반 벌써 5, 6년 됐는데 제가 알고 있는 청년 부부가 결혼했다가 어려움을 겪었어요. 불신 결혼을 한 거예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불신 결혼을 했습니다. 어쨌든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분쟁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제가 개입되어서 상담을 하다가 그 자매의 이야기는 제가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편을 데려오라고 했는데 남편이 몇 번 제가 오라고 했지만 그 남편이 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어떤 이야기를 해줬는데 어쨌든 결국은 그 가정이 깨어졌습니다. 물론 제가 뭐 잘못 상담을 한 그런 이유가 결정적이어서 이혼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제가 그런 상담을 해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자매의 말이 다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저는 자매의 말만 듣고 아내 남편을 데려오는데 남편이 오지 않으니까 자매의 말은 사실인 줄 알았죠. 뒤가구리에서 오지 않는가 보다라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어떤 이야기 들을 때 한쪽의 말만 듣고 결론을 내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빤히 내다보이는 어떤 일을 할지라도 처음부터 그가 하고 싶은 말을 다 들어보는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솔로몬도 장녀 두 사람이 잠을 자다가 자녀가 죽었을 때 그 두 사람의 말을 동시에 다 들었습니다. 우리 교단 헌법에도 보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재판을 혹시 진행할 때 1차 소환장을 보내고 그래도 오지 않으면 2차 소환장을 보내고 그래도 오지 않으면 궐석 재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먼저 그 당사자의 이야기를 듣는 것을 먼저 제일 우선시하는 것이죠. 사연을 듣기 전에 미리 대답하면 욕을 당하게 된다라고 자문 기자가 말씀했던 것처럼 항상 우리는 어떤 사실을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파악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근데 무엇보다 재판에서 제일 중요한 요건은 기준은 무엇인가? 외모를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보통 외모라고 하면 무엇을 떠올립니까? 얼굴 생김새나 그 사람의 첫인상이나 살이 쪘는가 호리호리한가 키가 큰가 작은가 하는 그런 신체적 특징 이런 것들을 대개 떠올리지만 글쎄 입사 면접할 때는 이런 것들이 참작이 될 수 있겠지만 적어도 재판할 때 이런 눈으로 보이는 그 사람이 얼굴 모양이나 인상이나 키가 크냐 작으냐 이런 것들이 재판의 어떤 기준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재판할 때는 뭐가 외모로 작용될까요? 그가 얼마나 배웠느냐, 얼마나 가졌느냐, 그가 얼마나 유수한 집안 사람이냐, 혹시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하고 끈이 있는 것이 아니냐, 뭐 등등을 살피는 것. 이것이 바로 외모를 보는 것이라 할 수 있겠죠. 오래전에 우리나라에서 상영된 적이 있는 영화가 아라비아의 로렌스라고 하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는 실제 토마스 로렌스라고 하는 사람의 일대기를 실화한 영화입니다. 이 로렌스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이 아니고 고고학자고 그 다음에 탐험가이기도 하고 군인이기도 했는데 이 사람의 일대기를 영화로 만들었어요. 근데 이분이 육군 장교로 복무를 하다가 공군의 정비사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토마스 하이디라고 하는 부부의 집에 자주 가서 차를 마시게 되는데 이때 누가 함께 했는가 하면 그 시장 부인 돌체스터라고 하는 시장 부인이 이 차를 마시는 몸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시장 부인이니까 상당히 수준이 높지 않습니까? 늘 고관 대작들과 함께 교제를 했는데 딱 보니까 사병이 이렇게 앉아있거든요. 그래서 기분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이 돌체스터 시장 부인이 토마스 하이디 부인한테 프랑스어로 영국 사람인데 프랑스어로 내가 지금까지 쫄병하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차를 마시는 것은 처음이다. 기분 나쁘다 하는 말을 프랑스어로 토마스 하이디 부인한테 했습니다. 순간 침묵이 한참 흐른 거예요. 조금 있다가 항공 정비맸던 로렌스가 마담 죄송하지만 하이디 부인은 프랑스를 하지 못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프랑스어로 대답을 했습니다. 이 돌체스터 시장 부인이 기절할 듯 놀랐죠. 우리는 이런 우를 범할 때가 많습니다. 제 아내도 12인승 승합차를 운전해서 백화점으로 들어가면 여성 주차장에 못 대도록 하고 짐 실는 곳으로 보내버려요. 그래서 항상 어림을 때로 호소하기도 하는데 이게 바로 세상에서 사람을 평가하는 방식이죠. 우리는 이런 것들로 사람을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재판할 때 사람을 외모로 봐서는 안 된다라는 이 말은 인간적 선입견과 사심을 버리고 실제적 진실을 파악해야 된다라는 뜻이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원고나 피고에 대해서 어떤 식의 호감이나 아니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그 사람의 말을 들어요. 처음부터 어떤 선입견 없이 들으면 좋은데 예를 들어서 군대에서 특정 지방 사람이 상관이었는데 고생을 실컷 했다. 그러면 나오고 나면 그 특정 지방 사람이다라고 하면 바짝 긴장이 되지요. 그래서 벌써 그런 사람이 무슨 말을 딱 하면 벌써 내 마음에 부정적 인상을 가지고 듣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보면 사람들은 본인이 갖고 있는 첫 번째 인상을 바꾸지 않고 끝까지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바꾸지 않는, 그래서 한번 편들어준 사람은 그냥 끝까지 편들어주고 한번 조금 밉보이면 끝까지 그냥 그 사람의 좋은 모습들까지 다 폄하하고 절하는, 평가 절하는 이런 일들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죠.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말라는 말씀은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가 부자냐 부자가 아니냐 가난한 사람이냐 이런 것들과 여부 없이 그 사람을 봐야 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시면 외모를 보지 말고 라고 말을 한 다음에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재판을 할 때 가진 자를 오히려 더 봐주는 경우들이 사실 많죠. 요즘에 특별히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한 번도 법정 소송을 해본 적은 없지만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법정 소송을 제기할 때 그 법정 소송 비용이 얼마나 많고 그 다음에 그 기간이 얼마나 긴지 나중에는 약간의 재산적 손실을 해결하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했다가 오히려 더 많은 돈이 드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까지 일어나지요. 그래서 무전 유죄, 유전 무죄라는 말이 생긴 것입니다. 재판할 때 그러면 왜 이처럼 사람의 외모를 보고 공의를 무시한 채 재판을 진행하게 되는가? 첫째는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배운 사람이나 가진 사람의 높은 주의를 보고 그 사람의 얼굴을 봐주기 때문입니다. 근데 어떤 경우도 또 있느냐 하면 많이 가진 사람도 봐주지만 때로는 너무 어렵고 힘든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의 형편을 또 너무 헤아리는 분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레위기 19장 15절을 보면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판단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성경은 가난한 자의 편도 들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약자인지 강한 자인지의 여부를 미리 참작하고 어떤 사실을 듣거나 그 다음에 어떤 판단을 내릴 때 참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진 자의 권세에 억눌려서 재판을 해서도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동정심에 발동되어져서 사실을 왜곡한 채 자기가 어렵고 힘들게 살았으니까 어렵고 힘든 사람의 형편을 무조건 봐주는 이런 식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간혹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라고 해서 시시비비를 굽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청탁이 들어올 때 특별히 어렵고 힘든 사람의 청탁이 들어올 때 인권 변호사라고 한다고 하면서 법적으로 볼 때 잘못된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냥 봐주는 이런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입니다. 재판은 기본적으로 옳고 그름을 결정하는 일이만큼 공의의 원칙대로 판단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이 이처럼 사람의 낯을 봐주고 어떤 경우에는 재판을 이렇게 해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또 저렇게 해도 하느냐?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기 때문이죠. 한 신자의 믿음이 건강한가 건강하지 않은가, 그 사람의 믿음이 올바른가 올바르지 않은가 여부를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기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사람을 두려워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낯을 두려워한 사람은 평소 자신과 친분이 있는 사람이 어떤 잘못을 범했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무조건 변호해 줍니다. 무조건 편들어줘요. 반면에 하나님을 두려워한 사람은 자신과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잘못했을 때는 그 잘못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구 사회도 그렇지만 특별히 동양 사회에서는 공평과 정의라고 하는 덕목보다 정과 의리라고 하는 덕목이 훨씬 더 앞서는 경향이 많습니다. 올해도 고은 시인이 노벨 문학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여러 번 계속된 일이죠. 우리나라의 노벨 평화상은 나왔지만 진정한 의미에서의 노벨상, 무슨 정말 학문에 관해서 주어지는 상은 단 한 건도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저는 세상 학문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제가 전문가 아니니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우리나라에서 노벨상이 나오지 않는 원인은 학문하는 자세와 태도에도 문제가 있지만 더더욱 학문하는 분위기 때문에 노벨상이 나오지 않는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수직적 구도를 매우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만나면 나이를 묻죠. 그래서 뭐 갑장이네 그러면서 바로 말투고 이렇게 나간다든지, 아니면 같은 직분을 갖고 있어도 나이가 조금 낮으면 바로 그 사람을 이렇게 하대하려고 하는 이런 태도, 이런 성향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한테 너의 연소함을 자랑하지 말라고 해서 연소함 자체가 목회자의 직분을 감당하는데 최종적 어려움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그 연소함 자체가, 연소함 자체를 업신여기지 말라 그랬죠. 그래서 연소함 자체가 사람들에게 업신여기지 않을 수 있도록 경건으로 잘 무장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우리는 어떤 경향이 가는가 하면 이런 어떤 나이 순이나 아니면 기수나 이런 순으로 줄 세우기 하려고 하는 경향이 매우 강합니다. 학문하는 분위기에도 이런 성향이 강하지요. 그래서 연구를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자신의 지도 교수나 자신을 가르쳐줬던, 논문 심사를 했던 그런 분들의 주장과 학설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될 때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지 못하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말하면 곧 그것 자체는 선배에 대한 어떤 무례한 행동, 뭐 이런 것처럼 비춰지는 이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토론 분위기가 제대로 조성되지 않습니다. 의리와 정과 사실에 대한 이해는 다른 문제죠. 부모라고 해서 항상 사실을 정확하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가 훨씬 더 그 분야에 정확한 이해를 갖고 있을 수 있죠.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정해야 되는데 부모라고는 권위로 내가 그냥 말하면 그냥 잠자고 있으라는 식으로 가르침 받는 이런 분위기 아래서, 또 이런 분위기가 학문하는 분위기에 팽배해 있다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노벨상 수상자가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는 학문이나 모든 사회적 발전의 결정적 장애 요소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자세와 태도는 그럼 어디에서부터 나타나는가 하면 다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이죠. 그 사람이 내 목을 이렇게 쥐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잘못 보였다가는 내가 내 자리에 온전히 남아있지 못하지, 이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공식적 태도와 그 다음에 개인적 태도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나라 사회가 왜 어려움을 겪습니까? 함께 모여서 의논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 자기 의견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밀려서 그냥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늘 괴리감이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어떤 의사결정을 통해서 어떤 일이 진행이 되지 않고 또다시 같은 문제에 얽매여서 또다시 그 문제를 가지고 토론하는 이런 모든 일들은 다 하나같이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두려워하기보다 신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사람을 전혀 의식하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타난 불의한 재판관의 특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했다 그래요. 이게 정말 안하무인이지요. 주님은 이런 사람을 불의한 재판관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사람을 무시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사람을 더 두려워하기 때문에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은 인간을 과대평가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속이고 자신을 속인 일이 없다 그래요.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말은 사람을 하나님의 존재로 높인다는 이야기죠. 하나님과 사람은 분명히 다르잖아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육체만 멸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수에 칠 가치가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지혜는 항상 사람을 두려워하는 방식으로 결론을 내린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뒤에서 불평불만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재판을 내리는 일은 여간 부담되는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사건이 큰 원한을 사게 된 사건이었을 경우에 이쪽 편을 들게 되면 어느 편으로부터도 미움을 받게 되어 있어요. 이럴 경우에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 결정을 쌍방간에 서로 합의해서 받아들일 만한 정도로 그 재판의 수위나 그 재판의 결정의 내용을 바꾸는 이런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판단을 내리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재판장은 이런 면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한 사람이어야 된다고 말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출애굽기 18장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 신명기에서는 지혜와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씀해서 이 두 가지 자세를 갖지 않으면 우리는 제대로 된 판결을 내릴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재판장으로서 매우 부담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천부장부터 십부장들한테 네가 만약에 다루기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것은 나한테 가져오라고 할 정도로 그리고 오늘 본문 읽지 않았지만 지난주에 읽었죠. 12절을 보시면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 즉 나 홀로 어찌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겠는가? 괴롭고 힘겹고 다투는 일이라고 이야기해서 일이 얼마나 부담스러운 일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 지도자는, 치리자는 이 괴롭고 힘겹고 어려운 일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서 제대로 옳고 그름을 판결하는 사람이 교회 지도자인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호렙산에서 거의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내보내지 않고 왜 1년 동안 거기에 머물도록 했습니까? 바로 이런 제도가 정착되어지고 이런 모든 제도가 정착되어진 상태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회는 혼란의 상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40년이 지났고 이제 모압 평지에서 그 사실을 지금 회상하면서 모세가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모세가 왜 이를 다시 거론하는가 하면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런 원리를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실제 이스라엘이 이런 원칙을 따라서 나라를 잘 세웠습니까? 여러분들 역사서를 잘 읽어보시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외모를 따라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 이 원칙이 과연 역사적 교회 안에 이스라엘 교회 안에 실행되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좋은 예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일이었습니다. 사사기 시대가 저물고 하나님의 선하신 경륜 안에서 왕정시대가 도래하게 되었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다른 세상 나라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요구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를 원치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심사에서 되어진 요구였지만 하나님의 크신 경륜 안에서 왕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사무엘에게 그들의 요구를 따라서 왕을 세워주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하는 교회,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생하는 이 교회에 대한 생각은 매우 세속적이었습니다. 세속적이다 보니까 교회 지도자인 모든 시시비비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왕을 세울 때 왕에 대한 생각도 세속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기자가 사울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보다 준수한 자가 없고 키가 백성의 어깨 위에 섰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사무엘이 이 사울을 보고 흥분해가지고 자 봐라 이 사람을 보라 라고 말하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만세 사울왕 만세 하면서 만세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이런 식으로 세속적인 생각을 따라 왕으로 세움받고 난 다음에 통치 초기의 모습은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불순종이 극도화되고 결국 사울은 왕위에서 폐위당하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사울 대신에 다윗을 왕으로 택할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말씀했습니다. 이때가 언제였는가 하면 사울 대신에 이새의 가정에서 한 형제를 왕으로 임명할 때였죠. 이새 아들들이 다 왔습니다. 누가 제일 마음에 들었습니까? 장자 엘리압이 마음에 딱 들었습니다. 사무엘이 볼 때. 사무엘은 여전히 세속적 견해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을 자가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는 사울을 세속적 견해를 따라 그야말로 외모로 사람을 세웠다가 어림을 겪었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지 못했던 것이죠. 사무엘은 이처럼 외모로 사람을 평가해서 지도자를 세웠을 때 얼마나 어려울 수 있는지 이것을 반면 교사로 삼아서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외모로 보지 말고 사람을 판단해야만 되었는데 여전히 외모를 보고 사람을 판단하려고 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사람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도 읽어보면 부자 옷 잘 입은 사람 오자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앞자리에 앉으십시오. 그러고 허름하게 보는 사람 뭐 뒤에 앉든지 말든지 뭐 알아서 하십시오. 앞서도 제가 언급했지만 그 시장 부인처럼 프랑스를 사실 하는 사람은 로렌스였는데 모르는 줄 알고 했다가 망신을 당하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고 말씀했습니다. 중심이란 마음, 의지를 가리킵니다. 그 마음에 합한 사람이 누구지요? 다윗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역사는 어떤 역사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최초 주신 원칙 외모를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 하는 이 최초의 원칙을 따르지 않아서 그런 세속적 기준으로 세워진 왕위에서 어려움을 겪는 역사가 바로 이스라엘 역사였다는 거죠. 오늘날 조국 교회 안에 목사에 대한 관심이 많고 그래서 목회자가 은퇴를 한다든지 아니면 큰 교회 담임을 하는 그런 일이 생기면 여러 사람들로부터 원서를 받습니다. 기준이 뭐지요? 박사, 어느 신학교 나오든지 하여튼 PhD.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조국교회가. 얼마나 어려움을 겪습니까? 여러분들 아시는 바대로 어느 교회 박사 논문 표절 때문에 문제 때문에 얼마나 어려움을 겪어요. 우리나라는 신학 교수와 목사가 그 직분이 구분되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신학을 가르치는 분은 신학교에서 신학만 가르치고 목사는 목회만 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서구 개혁교회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목회를 잘하는 목사가 교수로 갑니다. 그 다음에 교수하다가 목회자로 돌아서기도 해요. 구분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배워서 그런지 이 학문, 어떤 학위, 이것을 얼마나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요. 외모를 보지 말라는 명령에도 불구하고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이런 일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어림을 겪게 되고 안타깝게도 그 일은 지속되어져서 예레미야나 아모스나 미가 선지자의 내용을 보면 이런 지적이 계속 나타나요. 외모를 보고 판단을 굳게 하는 그 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급기야 외모를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이런 성향이 남아 있었고 결국은 이 외모를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성향 때문에 자신들을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까지 알아보지 못하는 불상사까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유대인의 절기인 초막절 혹은 수장절이라고 불리우는 이 절기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하면 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저 배우지도 못한 놈이 어떻게 저 사람이 글을 아느냐? 어떻게 저 사람이 가르칠 수 있느냐? 라고 흥분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우습게 여긴 것이지요. 이게 바로 외모로 보고 사람을 판단했던 실수였습니다. 예수님의 외모가 사람이 흠모할 만한 정도가 아니었다는 사실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예언을 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 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도다라고 이미 말씀했습니다. 마른 땅에서 영양분을 받지 못해서 베베 꼬이면서 나오는 그런 순처럼 그렇게 우리가 바라볼 때 아주 별로 아닌 우리가 볼 때는 야, 저 사람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결국 이런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이 이유 때문에 주님께서 자신을 무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했는가? 요한복음 7장 24절에서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이 말씀은 오늘 본문 16절 17절의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외모를 보지 말고 공정하게 판결하라. 16절에서 공정하게 판결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17절에서 외모를 보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따라서 외모를 보지 말고 공정하게 판결하라라는 이 말씀은 단순히 공의로운 사회를 이루라라고 하는 이 명령에서 훨씬 더 나아가서 메시아를 알아보고 영접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뜻에서 하신 말씀이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은 때로 지극히 작은 소자의 모습으로 오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를 외모로 판단했다면 특정 대학을 나와야 된다든지 어느 정도는 배워야 된다든지 아니면 집안은 이런 정도로 해야 된다든지 만약에 그렇게 여러분들을 판단했다면 우리 중에 구원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그것을 전혀 보지 않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형제로 대우셨다면 그런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우리는 지체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외모로 보고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되는데 안타깝게도 여전히 우리 안에는 이런 습성이 있어서 자기보다 좀 나이가 작고 좀 못 살고 뭐 남편이 없다든지, 뭐, 하여튼 뭐, 등등 여러 가지, 뭐, 우리가 볼 때 좀 이렇게 내가 좀 휘둘러도 괜찮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휘둘러 버리고, 그 다음에 자기가 볼 때 나보다 조금 나은 점이 있다 그러면 그저 절절매는. 그래서 여호와를 두려워함으로 시시비비가 가려지는 그런 사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이 사회를 사는 우리에게 큰 고통과 아픔이 있고, 못 배운 것 때문에 원한에 사무쳐서 때로는 복수심이 동기가 되어 어떤 일들을 하게 되는 이상한 현상들이 우리 안에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외모로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고 내 마음의 의지를 보시고 내가 어떤 자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지나간 내 삶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고 지금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오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 보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사랑 지체들을 그런 자세와 태도로 대하고 또 시시비비를 가려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참된 통치와 다스림이 여러분들의 사귐과 구역 모임 안에서 속속들이 나타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실 때 인간의 배운 것으로 잘난 것으로 받지 아니하시고 전적인 하나님의 군과 자비하심으로 저희들을 받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사실을 알고 누리는 자답게 그렇게 형제들을 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시비를 가릴 수 있도록 그리하여 외모로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고 오히려 그 중심을 보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늘 헤아리려고 하는 이런 자세와 태도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조국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원칙과 뜻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 제대로 실행되지 못할 때 외모로 사람을 판단했다가 겪는 고통과 어려움이 또 얼마나 큰지를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알았다라고 하면 우리가 더 이상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아야 될 것이오며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로 서게 하시고 이 시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뜻을 드러내어서 가난한 자나 병든 자나 소외된 자들도 어떤 거리낌도 없이 하나님의 교회 지체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귀한 역사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구로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